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본문을 짰습니다. 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보여줬던 것까지 부러움을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내면서 저기 계신 사람은 속하게 하고 반대로 공격하게 계신 사람은 공격하게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사람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과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만큼을 채워서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같이 읽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큰 개명으로 정리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설명하는 율법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일까? 실천적인 그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교훈된 하나의 사례, 특별히 신명기 15장 10절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간단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웃이나 형제들의 고통에 대해 모른 채 하거나 인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누도록 안내합니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재물을 나눠주다 보면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 것을 나누다 주면 나에게 어려움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내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복지가 피를 겪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10절은 뒷구절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실행을 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기운가 되도록, 부질없는 생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과 그 일에 공급하심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의 생존이나 인간의 생활과 그리고 물질적 걱정 없이 살아가는 형통이나 평안이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거나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직장생활을 통해서 어떤 소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후의 맥락과 상황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과 은혜와 형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이루어가도록 율법은 교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구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율법 안에 보면 십일조의 제도와 각종 헌물과 제사 제도와 안식일, 안식년, 희년정의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다음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 시작되는 그 앞에, 안식년이 시작되는 그 앞에 2년치, 3년치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눌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안식년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안 짓고 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면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지은 농사에 첫 번째 거둔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아깝겠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제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인간 중독에게 드려도 받지 아니할 만한 저런 것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드릴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폐기 처분될 만한 것, 병든 것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제물은 그 속에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믿음의 표현으로 결국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고 나누게 될 고린도후서 9장 오늘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긴 한데요. 원래 원어 성경인 그리스어 성경에는 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 원인을 설명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곧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의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1년 전부터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을 계속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두 번째 살펴보면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고 거룩하게 순환시킨다. 아, 이 말을 사용하고 나서도 잘 사용했다 생각해요. 헌금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쇄적인 순환, 원인이 되고 결과가 일어나서 계속 순환을 시키며 더 나아가 이 순환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서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실천인 사실들을 교훈하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바울은 8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시작했던 내용,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그들의 헌금과 이 간절함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은 다시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고자 헌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헌금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1절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한편 8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는 길목에 마케도니아에 머물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원함과 또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보다도 또 더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4절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자원하고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간절함으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생활과 그 자세를 들었던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행위를 모범 삼아 그렇게 자기들도 열심히 선하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3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상황을 사랑했던 자신의 말이나 마케도니아 교회에 소개했던 그 정보가 빈말,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지난 8장 23절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포함해서 세 명의 형제들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는 잘 마무리하라고 미리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까 바울과 마케도니아 교회의 몇 성도들도 조만간에 고린도 교회로 내려갈 것이에요. 내려가서 딱 보니까 분명히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잘 시작했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는 가운데 도중에 마음이 식어서 처음에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시원찮다라고 하는 상황을 바울과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뒤늦게 따라가서 확인해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실망을 하거나 아이 바울 선생님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헌금을 잘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바울도 부끄러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비유 또는 염려를 덧붙여서 헌금 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형제들을 본면에서 미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약속한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형제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헌금을 미리 준비했을 때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 억지된 강요나 일시적인 분위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오늘 보면 5절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경건의 선한 모습은 다른 성도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의로운 물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상황을 설명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마케도니아 교회도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압력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선한 열정을 따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선하게 열정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1년이 지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려줌으로 너희가 처음에 선하게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잘 마무리하도록 안내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거룩하면서도 선한 물길을 일으켜서 순환고리와 서로 연쇄적인 영향력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아름답게 길을 터주는 그런 어떤 의의 물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고무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와 주셨던 지혜를 따라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때 선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이웃 교회들이 당연히 따라하고 선한 인양을 받겠죠. 그 모습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모범이 되어서 계속 물결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헌금을 포함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선한 모습과 선한 열정은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진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역사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헌금 생활에 국한해서 볼 때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준비하는 과정이 자원함과 헌금 생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소득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로운 목적으로 적절하게 자기의 소득을 잘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거나 예배 왔는데 어떤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확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결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나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나친 인간적인 경쟁심리로 헌금을 유도하거나 헌금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범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악한 경쟁심리인지는 그렇게 행위를 시행했던 행동과 실천의 뿌리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통해서 구분될 수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헌금과 예물과 관련되는 본문이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에 대해서 갑자기 헌금 시간이라면 구주민이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그날 아침 교회당으로 출발하실 때. 더 좋은 거는 토요일. 물론 더 좋은 거는 한 주 전부터 주중에 주일 헌금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성경에 끼워 놓든지 어디에 넣든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오늘 성경 본문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요일 되면 은행에 가가지고 천원, 예전에 천원을 많이 했을 때 헌금을 세 돈으로 바꾸고 헌돈이 없고 세 돈이 못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꿔달라 헌금을.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머님 또 이게 헌금하려고 또 신권 바꾸러 왔구나. 그렇게 준비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오늘 본문에서 미리 준비한 이 간절한 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여지는가를 보잖아요. 몇몇 교회를 볼 때 제가 방문한 교회 중에 어느 곳은 아예 그분의 각 개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헌금 봉투가 다 있어요. 그게 주일 헌금도 봉투에 넣어요. 교회 오면. 그러니까 11주나 감사헌금도 봉투에 넣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적혀있는 그 헌금 봉투를 딱 저는 이것도 어쩌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유익한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신뢰를 들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과정화해서 방법으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미리 준비하라. 적절하게 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혹시 감사함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이 먼저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공유하고 액수까지도 가능하면 부부가 경제권에 있는 부부들이 서로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의논해가지고 온 가족이 합의하에 선한 마음으로 헌금의 내용을 배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올 때 그러나 헌금재정위원은 몰라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아실까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에 있는 어린 친구들은 행여나 이런 과정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교회당을 출발할 때 미리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오늘 네가 해야 될 헌금이다. 혹시 네가 가지고 있기 힘들면 아빠가 엄마가 보관하고 있다. 헌금 시간에 줄까? 아니 네가 잘 보관할래?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도 주일의 헌금이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마음에도 딱 들어맞는 귀한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뒷부분인데요. 오늘 이 뒷부분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을 교훈하고 인용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 일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이어서 두 장에 걸쳐 설명하는 헌금에 대한 교훈, 헌금에 대한 신학을 잘 설명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5절 뒷부분의 내용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의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일을 먼저 빗대어서 적게 씨를 뿌린 자가 당연히 적게 수확하겠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은 처음입니다. 많이 씨를 뿌린 자, 많이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린 자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자 원칙입니다. 이 내용을 헌금의 입질에 빗대어서 선한 열정으로 헌금에 임할 때 그 열정과 헌금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일어날 영적인 효과도 비례한다고 6절에 가르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조바심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딱 6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야, 또 헌금 강요하는 것 같다. 딱 봐라, 연말 봐라. 올해 분명히 재정 계산하면 또 작게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 또 보나보나 많이 거들고 저러는 것 같다. 그런 거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사심 없이 들으십시오. 오늘 6절 내용을 조금 더 풀이해 볼게요. 과연 바울이 이 6절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인용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잠언 19장 17절. 저는 아침마다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고 시편은 다섯 편씩 읽어요. 그러니 한 달에 시편 한 권, 잠언은 매일 들어가서 읽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거의 2년을 가까워 왔는데 굉장한 유익들이 있어요. 잠언에 이런 두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24절.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누구로부터 얻을까요?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결국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누가 갚아줄까요?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시네. 저는 성경을 잠언이나 시편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실천적 지침들을 많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봤는데 잠언 11장 24절이나 19장 17절은 사실은 이 내용을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바울이 의미적으로 인용해 온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사실 여러분 제가 구약 율법 읽어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종을 7년이라고 무조건 되돌려 보내라. 빈손으로 돌려주지 말고 7년 동안 일했던 삭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라. 근데 그 종이 내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우리 집에 종이 됐는데 빚도 못 갚았는데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돌려 나갈 때는 임금 계산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주라. 그러면 처음에 나한테 빚진 것도 못 받고 7년 동안 일했던 것을 다 임금으로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지불해주고 나는 손해를 겪겠네. 근데 그 뒷구절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채우실 것이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율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의 뿌리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실천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6절도 잠언 11장 24절이나 19장 17절을 의미적으로 인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믿는 행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만큼 헌금 생활이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비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순전히 거룩하고 영적인 교훈으로 구상육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거는 적은 믿음 있는 사람 적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헌금을 복근처럼 아이 봐라 구상육절 문자로 이해가지고 내가 헌금 배팅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 많이 주겠네. 그 다음 도박처럼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월급을 타는데 50% 베팅할 테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천배로 갚아주십시오. 이를 따위에 천박스러운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적 계산법을 적용해서 내가 많이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겠지. 여러분 오늘 9장 6절이나 고린도서 8장 9장이나 잠언의 이런 내용은 그런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여전히 믿음과 거룩함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거래로서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7절, 6절과 7절 뭐라고 나올까요? 각자의 마음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헌금을 하되 내키지 않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행위와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행위나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우리의 모든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행위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동기와 헌금의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흔쾌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헌금을 하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교훈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에 어찌 보면 소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화면에 떴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헌금을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채우시겠지 육체적인 욕망인 거예요. 세속적인 계산법이겠죠. 재상 증식에 투자나 내가 이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있게 하겠지. 내가 헌금을 안 해버리면 이 교회가 망하겠지.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수하고 평판을 받겠지. 이런 세속적이고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헌금을 삼지 않도록 강하게 교훈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오늘 육체의 욕망으로 잘못 심었던 헌금의 사례가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부부가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헌금을 합니다. 그래 놓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헌금을 시행해서 그날 몇 시간 차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는 엄중한 교훈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헌금과 관련된 간증이나 강요를 되짚어 봅시다. 이건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용기 있게 밝히는 겁니다. 혹시 그동안 교회 생활하시다가 읽었던 책이나 들었던 소문에 헌금과 관련한 간증이나 강요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 그건 아닌데 바른 헌금 신앙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가난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그 집에 사비 피해가지고 잘 뺏겨라. 여러분 너무 그 중심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냐고 결과만 가지고 자꾸만 부채질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개 이런 기법은 어디서 쓸까요? 주로 이단적인 단체들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통일교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주였던 문수명 씨가 60년대에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거둬가지고 초기에 총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회사를.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창원공단에 통일회사를 만듭니다. 북방기업처럼 성장을 하게 되고 거대한 자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단스러운 단체들이 급격하게 돈을 채찍하는 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거나 외적인 사업을 크게 부하게 하는 원인에는 대개 헌금에 대한 이런 강요가 있습니다. 헌금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기록적으로 돌려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공식화시켜서 그렇게 강요하면서 거둬들이는 수단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의 열매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드려야 되는 헌금이나 이렇게 은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모든 헌금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을 고백하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드갚아주시는 거룩하고 선한 연쇄적인 순환이 일어날 것을 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에 대해 9절은 시편 122편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그 헌금과 그 헌금을 한 자를 기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설교하면서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교훈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를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해해서 이 땅에서의 재산 증식이나 번영의 수단으로 심지어 누군가의 구원을 목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이게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이미 죽은 우리 부모님이 중간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부천을 떠돌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은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하면 천국으로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이게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톨릭의 헌금과 봉사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오도하고 잘못 안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개입돼가지고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헌금을 한다 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보상, 잘못된 보상 심리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22편은 바로 앞편인 시편 111편과 함께 나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편 111편과 112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만한 모든 형편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또 베푸고 나누고 헌금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선하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럴 때 그의 행위, 그의 믿음, 그의 의를 영원토록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농사의 비유를 한 번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씨가 아니고 씨앗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일할 수 있는 기회, 직장, 그리고 건강,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물질을 볼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라고 비유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씨를 파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더욱 성장시켜서 더 많은,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더 많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거의 결론 삼아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굳이 바울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은혜의 통로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 결과 나타나는 의의 열매를 왜 의의 열매라고 밝혔을까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시키고 일으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이고 동시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반응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며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결과가 형성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이후에 11절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적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풍성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있고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수사력도 뛰어나고요. 은사도 많았고요. 성령의 역사도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베푸셨던 역사나 은혜가 많았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그 은혜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넉넉하게 헌금을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전달받은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11절 하반절 감사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12절 역시 이 고린도 교회가 드려난 그들의 헌금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들이 그동안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우리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력하고 후원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감사함을 표현 안 해? 라고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연말 연초가 되면 수많은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긴장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의 감사 1년 동안 사역 보고를 편지를 막 보내는 때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이 현장에서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웃기는, 참 웃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재정 담당 장로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갔습니다. 방문해 갔는데 뭐 썩 괜찮은 호텔을 안 잡아줬다고 그 다음 해부터 헌금을 잘라버린다고. 물론 그렇게 했겠나마는 선교사님 보기에는 그것 빼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잘 잘라줬다. 저도 그러죠. 잘 안 받았습니다. 아직은. 안 주면, 하나님 안 보내시면 굶지 뭐. 어, 그렇죠 뭐.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아닐까요? 초기에 우리 후세대 교회가 선교사를 동역하고 교회를 동역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일단 동역이 시작되면 묻지 말자.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서있을 몸부림치는가 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가자. 사실은 우리 후세대 교회가 동역하는 헌금을 집행을 하고 구원하고 있는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자. 끝까지 묻지도 말고 사역보고 안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후원을 안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15년 흘러오면서 많이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겁니다. 먹고 놀면서 그냥 외적으로 편지 몇 개 문구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역자들 사진 대충 찍어가지고 막 성교보고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막 이렇게 보내오고,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으로 자기 먹고 사는 일을 방편을 위해서 만드는 거짓된 정보, 이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고 성직하게 살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측면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 기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땅을 벗어나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거의 해마다 한두 번씩 우리가 조금씩 늘려왔어요. 한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1월 첫 주에 공동회의 때 유심해서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 곳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곳에 흘러가는 기관과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거의 4주 5주 단위로 기도 제목이 도는데요. 우리가 국내에서 동역하는 교회의 개수가 14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다 포함이 17군데입니다. 2018년인데 31군데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물질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내 은혜를 유통하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선한 고리를 만들어 그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물론 액수는 지금이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힘을 다해서 계속 흘러가요. 저는 할 수 있거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13절 헌금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칙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이 헌금이 사용될 때 형제와 이웃을 너그럽게 도와주고 인색하지 않게 포용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와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13절에 소개하면서 이런 헌금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굳이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성교 사람들이 대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후원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사에 보고를 합니다. 제게도 연락이 오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럽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혹시 바쁘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그냥 먼저 급한 곳부터 먼저 가라. 생기는 교회들부터 먼저 가서 보고하고 시간 없으면 안 와도 된다. 굳이 왔다고 들어왔다고 전화 안 줘도 되니까 성실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선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방문한 기간이 짧거나 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은 몇 분 없는데 이게 후원하는 교회가 20군데다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니면 이분들은 또 체제 비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동안 안식년을 한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은 집이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곳에 눈을 뜨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관에 운영을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성적순으로 대기해 주기도 하고 머물도록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만나가는 지을 때 그 생각을 했더랬어요. 8년 전에 할 수 있거든 게스트하우스처럼 지어서 주중에 누가 오면 시어가시들 하면 좋겠는데 이제 화장실을 밖으로 빼내면서 이게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럼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드렸던 이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계속 연쇄적인 선하고 거룩한 고의와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오늘 헌금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자 영향력이 될 겁니다. 동시에 오늘 보면 14절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름을 깨닫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온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헌금을 받는 자들이 비록 연약한 물질적인 상황이라 물질로 되갚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쏟아내며 주님 후세대 교회가 우리를 후원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의 복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헌금을 보내온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헌금을 보낸 성도와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당과 구수에서 공간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뭐냐면 제가 후세대교회 담임 목사를 보니까 전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앞으로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나 이게 막 날라옵니다 지금. 근데 게시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년에는 뒷부분에 저희 성도들이 좀 잘 볼 수 있는 어떤 곳에 게시판이 좀 있어서 우리가 초기에는 이쪽 벽면에 있었는데 휴게 공간에 감사 편지나 이런 후원 감사가 오면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게시할 만한 공간을 좀 내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확보해서 꾸며서 이런 자료들이 계속 오면 제가 사장시키지 않고 게시해서 함께 모두가 그 기도 제목도 듣고 감사와 영광의 표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아이디를 내주시고 이런 공간 좋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게시판에 꾸미면 그런 후원 감사에 대한 보고들이 올라올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선교사님께 우리가 공지해가지고 글도 쓰고 그 다음 물품을 이렇게 한 박스씩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감사의 제목으로 보내옵니다. 잘 받았다. 이걸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공유할까 이게 참 제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받았는데 이 감사의 자리를 받았는데 공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이 헌금이 풍성한 감사와 중복이득과 영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풍성할 수 있도록 선순환 조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이게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를 번역된 겁니다. 되빵이 뭔지 아시죠? 쌀 뜨는 청량도 오잖아요. 근데 이 죄를, 배를 막 흔들어가지고 꽉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 동사예요. 안겨주실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복 필요 없는데요. 아니 더 받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을 채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안겨줄 것이다. 주는 자에게.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이건 우리의 마음이고 동기입니다. 내가 헌금을 못했어도 하나님만 자원하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십시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주님 물질이 궁해서 이 시간 헌금에 참여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 이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 앞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악한 일을 한 원수를 용서하며 심지어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때에 이 주어라가 원수에게 사랑의 마음을 용서하고 베풀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간권적으로 보상해 주실 은혜를 약속하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보면 하물며 연약한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받으신 성도에게 은혜를 강권적으로 더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은 굉장히 강력한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충분한 인용의 교훈이 될 만한 구절입니다. 결과적으로 헌금은 15절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8장과 9장 헌금에 대한 교훈을 다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표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내겠어요? 교회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부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겠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인도하심에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드러나고 증명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이 안 되고요. 묻혀버리는 겁니다. 헌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소개하며 다시 감사와 영광을 일으키는 거룩한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역으로 오늘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이 미끄러워서 설교 중에 들어오신 몇 가지들 좀 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오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받으셨을 거예요. 길이 막히고 접촉사고 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예배 시간 늦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애달프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충분히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9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성도를 섬기려는 열정으로 시작한 헌금이 다른 이들을 선하게 고무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혜로서 갚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르게 시행된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번 가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 가지고는 안 될 세상이 됐어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고 내가 교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진행하는 성례에 꾸준히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에 참여해서 함께 축복하고 성찬식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와 그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가능하면 청년 이상은 유초등부와 유치부와 중고등부와 교사로도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꿈동이 이상 초등부 친구들도 똑같이 좀 되지만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주님 나라의 귀한 기관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쓰는 용돈의 일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꼬박꼬박꼬박 성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당연히 안 하는 것처럼 당연히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럼 안 써야지 돈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이 줄이고 줄여서 헌금에 대한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박두박 헌금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행해나시페와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오늘 8장과 9장 고린도서 전체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헌금에만 국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중심과 마음으로 시행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교회당을 출석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섬기는 여러분의 일들 식사당 분이 돼서 돌아온다 내가 본당 청소를 한다 그 다음 교회 일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이 모든 섬김과 그 다음 전도하는 일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나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 시편 50편 8절부터 13절은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재물을 탐내거나 뭐 재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적게 드렸다고 해서 그 재물의 양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시편 50편 14절과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의 원리가 나와요. 시편 50편 14절과 23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예물과 헌금의 기본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그 감사에 표현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19절부터 21절 20 그리고 33절의 내용을 몇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요 내용만 뽑아서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재물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교훈하죠.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지속적으로 은혜로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열매로 이어지는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그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가장 염려스러운 영역 중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 염려가 부모된 자들에게 계속 지배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처럼 교육도 자녀들의 무엇을 먹고 사는 문제에 왜곡시켜서 적용하면서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식을 그냥 막 벗어나버렸어. 뭘 그냥 절대 우선시켜버리는 가치가 돼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43절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 것을 더하시다는 말씀 앞에 시편 37편에서도 말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굶고 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 37편 23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의와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 때 우리의 가장 큰 염려인 그 제목은 주님이 모를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럼도 인도에 가시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훈계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 우선시 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부터 올해를 지나가며 내년부터 내년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마음에 중요한 여러분의 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있까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표대를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10대와 20대를 지나온 자들이 저는 감히 말해요. 한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는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이 다 10대, 20대 때 자기들 출석했던 교회나 신앙생활에 열정을 보였던 분들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10대, 20대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우선순위를 집중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30대와 40대와 50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들이심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시면서 뚜벅뚜벅 타협 없이 그렇게 신앙의 열정으로 2019년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잔하죠.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